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약 18년 전 주전 605년경에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 때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들 혹은 제사장 집안에 유다를 혹시나 앞으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 항전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정책은 북이스라엘의 혼혈 정책 혹은 이주 정책과 크게 대비가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 바벨론의 교육 특별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서 약 3년 동안에 바벨론의 종교 혹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점성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이나 수학 등 특별한 왕 앞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교육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육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특별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그렇게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그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 신앙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죠. 우리가 이름을 성경에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명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의 뿌리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 바벨론의 주신인 벨 혹은 마루둑으로 알려져 있는 신을 이식시키는 작업을 먼저 바벨론이 그렇게 끌려간 포로들에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행하는 가운데 왕이 주는 음식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익히 잘하는 본문 아닙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내느냐.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먼저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특별한 언약을 맺는다, 왕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왕에게 속한 자, 왕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던 그의 영적인 신분이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게 되고 왕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굳게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뜻은 히브리어 립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뜻보다는 마음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인격의 좌소이기도 하고 모든 행동과 태도를 규정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뜻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뭇뭇 위에 두다라고 하는 바야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 뜻, 가장 높은 곳에 무엇무엇을 두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신앙의 결단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두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말에 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바야셈이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이 신앙 대신에 바벨론식 이름을 고쳐 부른 장면이 등장을 하죠. 바벨론식의 이름을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야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속에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권력을 위에 두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유혹이 밀려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두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7절과 8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긴장 관계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특별하고 유별난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 바벨론이 제시하는 것에 타협을 하고 따라간다면 아마 그들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길이 그들에게 주어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이 주는 유익함과 세상이 주는 성공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출세 대신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마음이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의 계약, 그 다음에 종교적 그들의 무너뜨리는 공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산 종이 되었으니까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는 말은 세속주의의 신앙, 세상을 네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너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킴으로 어쩌면 그들이 감내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바벨론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어쩌면 아주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 목숨 내걸고 생명 내걸고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만이 그들 안에 가장 마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빠른 길도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럽혀지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것,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벨론화를 통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주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어떻게 붕괴시키려 하냐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고 그들의 요구를 그렇게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이 왕에 대하여 1장 10절인가요? 이게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왕이라고 단순히 칭하지 않고 내 주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주가 무엇이냐면은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불렀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섬기는 아도나이는 이제 패하였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의 주인은 사람 왕인 느부갓네살이 너의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어린 나이에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굳건하게 생각했던 하늘을 떠받든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이 있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마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흘 동안에 내가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물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채소만 먹겠다고 결단하고 열흘 동안에 시험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왕의 음식은 왜 거부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들의 신전에 이 육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올려졌다가 내려오는 유대의 율법을 깨뜨리는 정결례를 깨뜨리는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기로 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보면 한국의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 과의 김회곤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읽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세상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포만해져서 만족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신께 충성을 맹세할까 봐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거룩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부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진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을 읽어봐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익한 것들이 최고로 자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에 세상의 것들이 우상으로 나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오히려 세상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이 요청을 당돌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나름대로 형통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가고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다니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5세의 소년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꺾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졌어야 됐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벨론은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냐면 너의 주가 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시험해 보라, 열흘 이후에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 이겨내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빙점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 가운데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 참 아름다운 신앙을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나이에 치유하지 못할 암에 걸리게 되거든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왜 옳으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사방을 봐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탈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믿음대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 책 속에서 찾지 못한 내 심장을 뜨게 하고 내 인생에 가장 든든하고 나를 뜨겁게 했던 네 마디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네 마디에 독일어로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주께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합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그가 그렇게 신앙의 가장 이 으뜸의 이 마음을 감동하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앙으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봉동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다음 달이면 21년째입니다. 맨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교회의 형편이 너무도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 복사하기 한데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입으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돈 5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복사기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하나 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확하게 사흘 뒤에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신 권사님께서 급히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권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말을 입술로 고백한 그 뒤에 새벽부터 기도를 집에서 밖에 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얘야, 그 권사님에게 감동이,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너 남편 몰래 10년 동안 네가 모아놨던 돈 있지 않느냐? 500만 원. 그 500만 원을 홍 목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워낙 힘들게 모았던 돈입니다. 첫날 거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든 것 같다고. 둘째 날에도 여전히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 돈 홍 목사 갖다 주라니까? 이게 사흘째까지 이어지다가 저녁에 목사님 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오셔서 이 돈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성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의 명제는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거룩을 지켰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먼저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그 다른 소년들보다도 그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 좋아 보였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선하다, 기쁨,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월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 기도와 내 예배를 보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좋아하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들릴 수 있도록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징계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이 꿈과 그 다음에 그 해석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거든요.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네 번의 환상과 꿈이 나타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을 꿈으로 감동을 해석하고 감동시키는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의 영원한 나라가 내게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부디 신앙의 대상이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서론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레스는 적어도 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70년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거든요.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귀환하는 목격자로 다니엘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가 성전 재건을 허락받고 이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막강한 제국과 그 막강한 제후들이 다 사라져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킨 다니엘은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도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제국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들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두 가지 크게 뜻이 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뜻도 있고 하야 동사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린 소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15세 소년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다니엘 평생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환관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이에요. 가장 비참한 상황. 그 당시에 다니엘이 바라봤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마 희미하고 뚜렷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시대에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레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약속을 소개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됨을 목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게 한 사람으로 그가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5세 소년 때 그때 그가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지금은 언제나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고난과 어두움과 인생의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인생의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말씀의 성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고국, 그의 이스라엘로 사랑하는 그의 동포들이 하나씩 성전을 재건을 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인생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겠느냐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 놀라운 말씀, 그 다음에 그가 복음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물론 사랑장에 이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이루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거룩을 지키시고 끝까지 뜻을 정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